안녕하세요, 복음의 향기 자매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이 벌써 가을 학기 마지막 공부예요. 여러분들 좋으세요? 저희는 이번 학기 히브리서를 공부하며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모세보다 월등하시다는 것을 배웠죠. 그리고 떠내려가지 않도록 들은 것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라. 떨어질까 염려하라.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경고를 또한 공부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5장 14절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위대한 대제사장이 되셨고 영적으로 성숙하라는 의미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네 개의 문단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시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이고 두 번째는 대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인가? 5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문단은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 히브리서 5장 5절부터 10절 말씀이고 마지막으로 성숙하라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서신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는데요. 특히 대제사장직을 높이셨습니다. 1장에서는 예수님을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으로, 2장에서는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으로, 3장에서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요 대제사장으로 묘사를 하였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4장 14절에 그는 위대한,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고 위대한, great 대사장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로 임명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만이 가장 높은 제사를 드릴 수 있었는데요. 그는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에만 제사를 드렸습니다. 백성의 모든 죄는 상징적으로 지성소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속죄소에 피를 뿌려서 그들을 위한 속죄제사로 삼았습니다. 그는 백성 앞에서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대표했습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제사장의 임무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는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을 위해 먼저 제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도 다른 사람과 같은 죄인이었기 때문이죠. 지성소에 들어가기까지 그는 성막이나 성전의 세 구역을 통과했어야 했는데요. 그는 피를 가지고 바깥으로 통과하는 문을 통과하여 들어갔고 또 다른 문을 통과하여 성소로 들어갔으며 휘장을 통과하여서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앉거나 지체하지 않고 제물을 바친 후에 그 옷을 나왔고 그 후년에 또 다시 들어갔습니다. 속죄일은 매년마다 치러졌고 그 사이에 매일 수많은 농산물이나 가축의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렇게 끊임없는 제사를 드린 이유는 완전한 제사장이 없었고 완전한 희생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라고 하셨죠.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단 한 번에 완전한 희생 제물을 드리시고 세 구역을 통과하셨습니다. 첫 번째 구역은 바로 하늘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이죠. 둘째는 우주 공간입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가신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지성소 중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하지만 거룩한 곳에 가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지성소를 떠나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다른 대제사장은 제사를 드리고 바로 곧바로 거기를 나왔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실 필요가 없으신 이유가 그는 완전한 희생제물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대제사장이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고 히브리서 2장 17절에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권면하시죠. 굳게 붙들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 그리고 그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감정이나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부지런히 행하라는 명령입니다. 이는 개인적인 헌신 그리고 성경 진리를 삶에 꾸준히 적용하는 것을 포함하고 깊고 적극적인 믿음을 의미합니다. 굳게 붙들라는 명령은 성경 전체에 나오는데요. 특히 히브리서에만 네 번이 언급됩니다. 이미 저희들이 배웠던 히브리서 3장 6절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3장 14절에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회한 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굳게 잡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마음을 다해 섬기고 그분께 온전히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신뢰와 순종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붙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말씀을 향해서는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성경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서 구원 안에서 성장하고 진리와 오류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신실한 말씀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올바른 길에 머무르는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붙잡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특히 저희가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는 거죠.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을 향해서는 속임수가 닥쳐올 때에도 부지런히 진리 안에 굳거이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당신의 믿음과 가치관에 굳거이 서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믿는 자들은 자신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킬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죠. 그 이유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연약한 인간인가를 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죄가 있으시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를 짓지 않으셨죠. 16절에서 그러므로 그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때 긍휼하심을 받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제가 있어서 누구에게 가서 상담을 한다든가 누구에게 마음을 터놓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한테 가서 그 마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터놓고 싶으십니까?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 아니면 나를 이해해 줄 사람? 나와 똑같은 것을 겪은 사람? 그렇죠? 나와 똑같은 것을 겪은 사람이면 나를 이해해 주겠죠.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것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픔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에게 나가셔야 될까요? 유튜브 혹시 유튜브에서는 뭐라고 그러지? 하고 유튜브를 보십니까? 이 박사는 뭐라고 그러지? 저 박사는 뭐라고 그러지? 여러분, 유튜브가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튜브에도 유익한 정보가 많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고난에 있고 슬픔에 있고 시험을 받았을 때 여러분은 말씀으로 가셔야 돼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누구에게? 우리를 도울 자에게. 누가 우리를 도우십니까? 누가 우리를 이해하세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손이, 여러분들의 생각이 만약에 유튜브로 향하고 있다면 그것을 스탑시키세요. 많이 웃으시는 거 보니까 경험이 많으신 것 같으네. 그것을 스탑시키시고, 아니야. 말씀으로 가야 돼. 기도를 해야 돼. 믿는 자들과 함께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아유, 그건 네가 알아서 해. 네 문제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우선 저희를 측은하게 생각하십니다. 긍휼히 생각하세요. 그래서 자비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5장 1절부터 4절은 대제사장의 역할이 자세히 쓰여 있는데요.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서 택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대제사장이 인간이어야 된다는 말이죠. 대제사장은 천사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4절에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셔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보기에 아, 이 사람이 하면 좋겠다. 아니면 뭐 제비를 뽑지. 그렇게 해서 대제사장이 뽑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임명하십니다. 어포인트 하십니다. 그래서 옛 대제사장의 패턴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내가 대제사장이 될래요.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께 그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렸죠? 천사도 안 되고 하나님도 안 되고 오직 인간. 인간이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시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으로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그래야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백성들 가운데서 살기 위한 영원한 목적을 위해서만 성육신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대제사장의 자격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야 했다는 말이에요. 대제사장은, 여러분들 이걸 잊지 마세요. 대제사장은 사람을 대표하고 하나님을 사람에게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5장 1절과 4절에는 하나님께서만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다고 했죠. 유대교에서 레위 지파 대제사장의 역할은 첫째,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는 자였습니다. 예물은 대제사장이 드리는 유일한 피가 없는 것이었죠. 여기서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 그러니까 속죄하는 제사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가서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드리는 게 속죄 제사입니다. 속죄.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고 1년 내내 이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뭐 플라워를 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또 동물들을 드리고 그 제사가 계속 진행되었죠. 하지만 속죄하는 제사는 항상 흠이 없는 동물의 피를 드려야 했습니다. 둘째는 대제사장은 자기의 연약함을 인하여 자기를 위해 속죄제를 먼저 드려야 했어요.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물을 드리기 전에 나의 죄를 위해서 먼저 속죄물을 드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왜? 나도 죄인이니까 먼저 내가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2절은 대제사장이 그들 중에 한 사람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2절에 보면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가 무식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무식한 사람이에요.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여러분들 이 혹시 구절을 읽을 때 생각나는 생각나는 게 있으셨습니까? 저희가 다 양 같아서 무식한 양이 어디로 갈지 몰라서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고 우리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무지하다는 겁니다. 무식하고 무지하고. 새 번역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는 자기도 연약함에 휘말려 있으므로 그릇된 길을 가는 무지한 사람들을 너그러이 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대제사장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동감해야 그들을 위해 속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퍼펙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의 연약함은 그가 돌보는 사람들을 대하는 그의 태도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이거 숙제에 있었죠? 자신도 연약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부드럽게 대한다. 그들을 능히 용납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까요?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죄와 실패를 기억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쳐야 할까요? 우리가 죄인이고 아직도 죄를 짓고 살고 있는 사실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죠. 겸손하게 만들 수밖에 없죠. 죄를 짓고도 당당하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의롭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의 의를 입은 구속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다룰 때 우리의 연약함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더 나아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기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것처럼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과 아주 가까운 사람이 죄에 빠졌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는 기도 부탁을 받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여러분은 아유,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왜 나보고 기도를 해달래?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 분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정말로? 있을 수 있습니다. 있어요. 아니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를 빌고 기도하지 왜 나보고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겸손한 태도가 아니죠. 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기도회를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마지못해? 아니죠.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돼요. 저 자매를, 저 형제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아는 주위에 믿지 않는 가족이나 또 친구들 있으시죠? 이웃 있으시죠? 어떻게 그분들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십니까?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십니까? 우리도 똑같이 무지하고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 은혜를 벌써 받았어요. 자비를 받았습니다. 한량 없는 자비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자비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히브리서 5장 4절은 아무도 스스로 대제사장 직분을 취할 수 없고 아론이 부름을 받았듯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대제사장은 권력에 대한 탐욕으로 그 직분을 구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오히려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요구하시는 겸손함으로 그 직분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문단,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 5절부터 10절 말씀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대제사장으로 임명이 되셨는지 5절부터 10절까지 자세히 명확하게 밝히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드린 제사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대제사장의 직분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분을 아들이라고 부르시는 분에 의해서 임명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분은 물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제사장 직분을 구하지 않으셨지만 삼위일체의 새 인격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언약을 맺었을 때 스스로 제사장 직분을 맡기로 동의하신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임명받았다는 생각은 요한복음에 잘 나와 있죠. 요한복음 전체에 우리는 아들이 자기 자신이 아닌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아들은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만을 사람에게 계시한다고 하셨고 자신을 보내신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아버지는 그리스도를 당신의 백성의 대제사장으로 보내셨습니다. 6절에서 저자는 시편 110편을 그리스도께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메시아가 멜기세덱의 제사장 반차에 속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4장 18절부터 20절을 보면 멜기세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살렘 왕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는 아브람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축복을 하였고 아브람이 그에게 10분의 1을 주었습니다. 히브리서 7장에서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제사장 반차에 속하신 것의 온전한 의미를 저희가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멜기세덱이 왕이자 그리고 대제사장이었으며 따라서 왕이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훌륭한 예표라는 점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이 역할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대제사장을 임명하심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임명하셨고 그 후에도 모든 대제사장을 임명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너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셀과 이다마를 불러내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 일을 맡겨라고 하셨고 레위기 21장에도 형제 제사장들 가운데서 으뜸되는 대제사장은 임명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부었고 또 예복을 입고 거룩하게 구별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5절과 6절 두 구절에 나오는 아들됨과 제사장직에 대한 인용문은 구속에 대해 매우 중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5절에 인용된 것은 시편 2장 7절입니다. 그리고 6절에는 시편 110편 4절이 인용되었어요. 두 시편 모두 너는 이라는 같은 말로 시작하며 이것은 시편에서 따온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이 서신에서의 대조와 결합하여서 구원에서 아들직과 제사장직이 연합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구속이 이루어지려면 아들이 대제사장이 되어야 하고 대제사장은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필요는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에 값을 치르기로 결정하셨을 때 오직 당신의 아들을 위한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심으로써 그것을 이룰 수 있게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대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5절과 6절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제사장으로 임명됐다고 말씀하신 후에 7절과 8절은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제사장 사역을 수행하시는 동안 겪었던 몇 가지 경험을 간략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육신에 계실 때, 즉 지상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예수께서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생 아버지께 기도하셨죠. 그리고 아버지를 의지하여 사셨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 어린 기도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경험을 가장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7절은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빌었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마태복음 26장에 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순종이 왜 필요했을까요? 여기서 내 이 잔을 옮겨주세요 라고 아버지께 빌었지만 제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것은 예수님께서 순종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는 온전함과 배움은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인이었다가 온전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의 고난은 인간이 직면한 상황을 더욱 개인적으로 이해하게 하심으로 그분의 인간성을 온전하게 하셨고 그분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 더 깊이 공감하실 수 있게 되신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겪은 거에 maybe half를 겪지 않으셨을까? 우리가 겪는 고통의 half, 슬픔의 half, 모든 것에 뭐냐면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으시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 기도를 들으시면, 이 기도를 들으시면 예수님께서 100% 인간이셨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셨거든요. 그 잔을 마신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 알고 계셨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고통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separate 된다는 것을 아셨어요. 우리는 다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죄 때문에. 저주받은 사람은 답이 딱 하나죠. 뭐예요? 죽음. 근데 우리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고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일에, 고통에, 시련에, 유혹에 닥치면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하세요? 하나님한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피할 길을 달라고 기도하시죠. 하나님, 제가 이거를 피하고 싶어요. 피하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기도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인간이십니까? 그렇죠.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을 지나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저희도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저희도 드립니다. 하지만 먼저, 아버지, 저 이거 정말 지나가기 싫어요. 이거 리무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당신의 백성을 위해 간절히 간구하시는 것을 들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라고 시편 22편에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렇게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돌아가시면서도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죄인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게 바로 대 제사장이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죠. 모든 시대에 모든 제사장들이 영원한 구원을 제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시 순간적인 용서만을 제공할 수 있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의 행위로, 단 한 번의 제물로, 한 번의 희생으로 그분의 백성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완전한 대제사장은 그분의 완전한 희생을 받아들이는 사람, 곧 그분에게 순종하는 사람을 완전하게 만듭니다. 완전한 대제사장은 그분의 완전한 희생을 받아들이는 사람, 곧 그분에게 순종하는 사람을 완전하게 만듭니다. 9절에서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계명이나 규칙이나 규정에 관한 순종이 아니죠. 그것은 믿음에 따른 순종, 로마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께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진정한 순종은 무엇보다 진정한 믿음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순종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시오 구세주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여기에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은 그가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나를 믿는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죠. 여러분은 순종하셨습니까? 이제 마지막 문단을 보겠는데요.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에는 여러 가지 신학적 해석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전체를 생각할 때 이 서신은 히브리인들에게 쓰여진 서신이고 이 서신을 읽는 히브리인들이 여러 부류가 있다고 제가 첫 강의 때 말씀드렸습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전환한 믿는 자들, 그리고 지식으로 이해하고 수긍하는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전히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5장 11절부터 14절에 저자가 젖을 먹는 자, 어린아이, 초보, 듣는 것이 둔한 자들은 아직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이유입니다. 이 책의 원래 독자들은 새 언약에 거의 귀를 닫고 그리스도의 말씀 없이 옛 언약만 들으면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어야 됐겠죠. 왜냐하면 계속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추궁을 합니까? 너희가 이 편지를 받을 무렵에는 이미 많은 사람이 교사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들이 듣는데 둔해졌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다시 기독교 신앙의 기본 원리, 곧 젖을 가르쳐줄 교사가 필요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아마 혼동이 됐을 수도 있어요. 여기 11절부터 14절을 공부할 때, 이제 숙제도 하고 할 때, 왜냐하면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특히 신약에서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어린아이로 일컫는다고 당연히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이 서신을 읽는 사람들 중에는 믿음이 어린 자들도 당연히 있었겠죠. 이 구절들은 아직도 유대교를 고집하는 믿음이 없는 자를 가리킨다고 메가더 목사님은 주석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념하고 이 구절들을 바라볼 텐데요. 저자는 이 서신의 수신자들이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꾸짖고 있습니다. 그들의 귀가 둔해졌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쓰인 둔함이라는 그리스어 말은 노테르스에서 유래됐는데요. 이는 아니오와 밀다의 뜻을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합하면 문자 그대로 밀지 않는다. 즉 느리다. 아니면 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에게 사용될 때는 일반적으로 지적으로 무감각하거나 둔하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는데요. 이 구절의 맥락에서는 주로 영적인 둔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둔감하면 가르치기가 어렵죠. 이 유대인들은 무관심과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새 언약의 진리와 필요성을 깨닫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했는데요. 복음의 중심에 있는 그리스도를 신뢰하기 전까지는 복음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무기력한 불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마음이 동요하며 흥분하죠. excited 합니다. 영적인 이해가 시작되는 듯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더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영적으로 둔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게 되겠죠. 아, 나 그 말씀 들었어. 아, 나 그 말씀 알아. 그들은 자신이 아는 진리에 따라 행동하기를 등한시하고 진리에 점점 무뎌지며 종종 진리를 존경한다고 존중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은 영적인 진리와 이해 그리고 영적인 삶 자체로부터 점점 고립되어 갑니다. 이 구절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지만 믿는 자들에게도 같은 원리가 적용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어떤 부분이라도 신뢰하고 그에 따라 행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진리에 대해 완고해지고 그로부터 유익을 얻을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집니다. 또는 하나님 말씀의 더 깊은 부분을 탐구하기를 피하고 기본에만 만족할 때 우리는 그만큼 성령으로부터 자신을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는데요. 우리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말을 그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죠. 암송하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고 삽니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성경을 펴서 읽지 않고 공부하지 않는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자들이 시간이 갈수록 마음에 부담이 없어지죠. 무뎌집니다. 적용도 없고 행함도 없고 노력도 없고 그냥 아는 지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이 들으면 잘할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들 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했던 말을 자녀에게 몇 번을 합니까? 몇 번을 하면 그것을 순종하나요? 많이 한다고 순종합니까? 엄마 그만 좀 해. 엄마 그 말 했잖아.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들었어요, 말씀을. 그리고 나 오늘 정말로 너무너무 새로운 거, 너무 새로운 거 배웠어요. 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요, 집에. 집에 가는데 그냥 그 말씀이 이제 잊어버려요. 기억도 안 나, 일주일 지나면. 그러면은 그 말, 여기서 둔해진다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인데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듣고 또 들으면은 거기에 민감해질 것 같죠. 근데 민감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불순종이 있기 때문에. 불순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민감해지지 않습니다. 둔해져요. 그런데 들어도 I know. It's okay.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의 가르침에, 인도하심에 둔해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말씀을 읽어도 이제 이해가 잘 안 돼. 그래서 이 본문에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하지 않겠다. 왜? 너희들이 벌써 둔해져 있으니까 내가 얘기를 해도 너희들이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둔해지면 말씀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씀이지? 이해가 안 돼요. 더 깊은 진리를 이해하기 어렵고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한다고 이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지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영적인 나태함, 방치 또는 안주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2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하여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마땅하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여러분은 조심하세요. 그게 3장 12절의 경고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마지막 예화를 하나 들고 끝내겠는데요. 제가 6개월 된 손자가 있어요. 그리고 3살 된 손녀가 있는데 제가 이제 손자를 베이비시타러 갑니다. 근데 이제 막 6개월이니까 막 기어다녀요. 기어다니고 기어다닐 뿐만 아니라 막 잡으면은 입에다 넣어요. 무조건 입에다 넣어. 무조건 입에다 넣어. 그게 어떤 거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애를 보러 가면은 그 옆에 있는 위험한 것들을 다 치우고 또 입에 들어 하면 또 그걸 빼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세 살이 좀 안 됐는데 3살 먹은 손녀가 He's silly. That's not food. 그렇게 말을 해요. 얘는 아는 거죠. 이게 푸드가 아닌 것을 알아요. 근데 6개월 된 애는 모르죠.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거나 먹어요. 아무거나 입에다 집어넣고. 그래서 아 얘는 아직 베이비라서 잘 몰라. 그런데 우리가 베이비라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해로운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선인지, 어떤 것이 악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냥 다 테이크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구약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다면 이제 복음을 그리스도를 이해해야 되는데 너희는 아직도 기초에 머물러 있구나. 기초에 머물러 있고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당신은 주님에 대해 계속해서 배우고 영적으로 성장하며 배운 내용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오랫동안 복음의 진리를 듣고도 삶의 방식에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그들의 마음에 대해서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온전히 이르셨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삶에서 귀가 둔해진 부분이 있으신지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을 훈련받기 위해서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죄인을 위하여 계획하신 구원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대제사장의 임무를 하시고 지금은 아버지 우편에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를 동정하시는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완전하게 되셨고 인간의 연약함을 경험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너무나 많은 진리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저희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아버지 저희에게 지금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대신하여 죄를 속해 주신 저희의 대제사장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여기에 있는 자매님들 큰 고통과 시련을 지나가고 있는 자매님들 계십니까? 아버지 그분들이 세상의 어떤 위로나 어떤 지혜를 찾는 것보다도 주님께 먼저 은혜를 주시는 저희를 긍휼하게 여기시는 우리의 대제사장께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세요.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